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인 황우성 씨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성장하며 구소련의 붕괴 과정을 지켜본 황우성 박사는 현재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러시아어를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구사한다는 그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통역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어렴풋이 참다운 정치란 어떤 건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는데요. 소련의 붕괴가 그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럼 나머지 얘기는 황우성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박사님,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박사님이 통역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였을 텐데,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국빈 방문으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예측하기에는 좀 더 거기서 현지에 통용되는 러시아어에 아주 능숙하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요원들을 많이 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주 정밀한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또 준비가 되셔서 오셔야 됐었고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소정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몇 분이 됐죠. 그래서 몇 분은 또 이제 일반 또 통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어떤 분은 스텝을 통역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호실을 통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부인이라든가
네.
또 이렇게 대통령님 통역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게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1987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직선제 선거를 처음 했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예.
제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 여의도 그 유세하는데 여러 후보들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는 어떤 충격이었냐면요. 그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셨죠.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직접.
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르침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네.
저한테는 크게 보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고요.
네.
저는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국민들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그 통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산주의 붕괴를 직접 가까이서 보고 자라셨습니다. 그게 박사님의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전공을요,
네.
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그 법을 이렇게 보면 법이라는 걸 한문을 쓰다 보면은 그게 법법자가 갈것자의 물수변을 쓰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물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뜻한다면
네.
사회의 생명이라든가 기본적인 국민 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통용하게 하는 게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릴 때. 그래서
네.
아 나는 정말 사회에 이렇게 상식이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이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러시아를 가서 보니까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헌법을 보니까 거의 많은 단어들이 무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 나라도 이렇게 무상으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성으로 흐르고 사회가 정체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법이나 법체계나 이런 법정신을 러시아에서 배워간다면 한국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전공을 화학으로 바꿨어요.
화학.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살고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그 아주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들,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복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려면 어떤 학문을 내가 러시아에서 배워가야 국가에 들어가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러시아에서도 강하고 국가에서도 좀 필요한 학문이 화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
네.
가서.
네. 예. 또 정치, 사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어느 사회든 경직하면은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 사고가 경직돼 있고, 근데 공산주의라는 게 그래요. 공산주의라는 게 뭐 아무런 미사 요구를 꾸며도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폭력성과 경직성이 좀 내재되어 있어요. 제가 네.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든 제가 아직은 제 정치 사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세련화 시켜야 되겠죠. 아직은 먼 길이지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그 덕에 갖게 됐어요. 어떠한 사고를 갖던 유연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공산주의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폭력성을 통해가지고 제가 많이 느끼게 됐죠.
네. 미국에는 그럼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미국은 좀 개인적인 일로는요. 저는 원래 이제 유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태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렇게 유럽에서 좀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 시절에 갱년기가 오셨어요.
네.
갱년기가 오셔서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 엄마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기뻐하셨던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를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런데 제가 모스크바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저는 솔직히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하버드라는 대학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보스턴에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네.
그냥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대학에서도 인정을 받는 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갈 준비를 철저히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어플라이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 생활도 좀 하게 되고요. 여기 또 보스턴의 강점이 또 이렇게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공부할 기회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정한 또 보스턴의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움의 즐거움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부로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이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지금 이 남북한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남북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하나는 같은 민족이라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잖아요.
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진짜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고
네.
또 산업화, 민주화 이거를 그냥 한 세기 안에 이런 어떤 유일무이한 그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 또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또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북한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세계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우리가 밸런스 있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거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엄마의 역할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네.
어떨 때 보면 또 엄격하고 바른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바라볼 때도 아 어떠한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자유로운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 기관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좀 엄격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심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요. 그런데 너무 양쪽을 다 자유로운 엄마로 해야 된다. 또는 양쪽이 다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조금 그 다양성이 침해되고 국가가 어떻게 보면 건전성이 많이 침해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란 개념으로만 해서는 통일이 되기에는 여러 난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게임을 잘 하려면요.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룰을 안 지키면서는 게임이 되질 않더라고요. 더 스포츠든 뭐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페어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정말 공존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페어하게 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정확한 원칙을 지켜가지고 신뢰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원칙은 민주와 평화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의성 박사는 이제 한국은 점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황우성 박사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 젊은 차세대 일꾼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